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6절을 보면 너는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이지 말라. 그리고 너는 위대한 사람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 앞에서, 즉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신화된 자로서 또 아랫사람으로서의 도리인지를, 지혜로운 처신인지를 지혜의 자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 앞에서는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스스로 높은 채 하다, 티타다르, 사다르라는 뜻이 솟아오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왕 앞에서 스스로를 높이는 또 스스로를 잘난 척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행위는 왕 앞에서, 상급자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는 행위입니다. 교수 앞에서 학생이 잘난 체를 하는 것이, 잘난 체를 하는 것과 같이 이런 행위들이 참 어리석은 행위라는 것이죠. 자기가 일을 열심히 하는 척, 자신이 제일 유능한 척하는 이런 말과 행동들, 자기를 뽐내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들을 가리킵니다. 왕이나 상급자는 이런 것을 거의 동물적인 감각으로 알아차립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심으로 충성을 하는지, 그렇게 하는 척 하는지를 간파해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공연히 왕의 자리에, 대표의 자리에, 상급자의 자리에,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금방 알아챈단 말입니다. 저 사람이 지금 잘난 체를 하는구나, 뭘 아는 척을 하는구나, 저렇게 해서 자기를 뽐내려고 하는구나, 열심히 하지도 않아 놓고 열심히 한 척, 나를 기만하려고 하는구나, 안다는 것입니다. 이어 대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인, 게돌림, 위대한, 큰이라는 형용사 가돌의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위대하다는 의미는 뭐 특별한 의미가 아니라 부와 권력과 명예를 지닌 사회의 지도적 위치를 가리킵니다. 성경이 대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고 말씀한 의미는 그대의 능력 밖의 높은 자리를 탐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자기의 분수를 알아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나 직책이나 직분에 대해서 욕심을 내서는 안 된다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은 채 하는 것, 그리고 그런 자리를 탐하는 것, 모두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행하는 교활하고 악한 행위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 그리고 어떤 직위나 직분은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의 요셉을 통해서 보시듯이 또 다니엘을 통해서 보듯이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죠. 모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총리가 되고자 하고 왕의 책사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 자리에다가 세우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권력도, 직분도, 직위도, 명예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탐하여 얻고자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겸손함과 그리고 정직함, 성실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열심히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결정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여지는 윗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그러나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성실과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욕심내서 얻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교만하고 악한 것입니다. 열등감이 많은 사람일수록에 이런 것들을 쟁취하려고 하는 욕심이 강합니다. 뭔가 이렇게 자기가 더 나은 사람처럼 보여지도록 포장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열등감이 많은 사람일수록에 굉장히 이것을 집착하는 경향을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는 척 하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이런 죄를 범하게 되고 뭔가를 열심히 하는 척 이렇게 스스로를 그렇게 기만하게 되는 하나님을 기만하고 자기를 기만하는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겸손하고 충성되게 순종하면서 성실하게 주께 하듯이 섬기면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때가 되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런 자들을 높여주실 터인데 인위적으로 이런 것들을 탐할 때 그것이 그에게 화가 도리어 화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진리를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자문의 진리에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7절을 보면 왜냐하면 너에게 너는 이곳으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너의 눈들이 보았던 귀인 앞에서 너를 낮추는 것보다 좋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흠정에게는 이 구절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는 누군가가 내게 이리 올라오라 하고 말하는 것이 내 눈이 본 통치자의 얼굴 앞에서 내가 낮아지는 것보다 낮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지혜로운 신하는 왕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어지는 교훈은 사람들이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그대는 저리로 내려가시오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은 주님이 하신 교훈이 생각나게 만듭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좌 택함을 보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상좌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아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말은 왕이 그 신하를 귀히 높여주는 것을 귀히 여겨서 높여주는 것을 의미하죠. 올라오라 알라라는 단어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왕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묵묵히 충성을 다한 충신을 어느 날 왕이 알아보고 그를 인정해 주면서 그대는 여기 와서 이 자리에 와서 나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해주면 좋겠소. 왕이 그를 어느 날 높여주는 거죠. 겸손하면서 신실한 자가 받게 되는 영광을 잠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저리로 내려가라 라는 말은 그가 왕의 미움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내려가다 샤펠이라는 동사는 낮추어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의에 의해서 내려간 게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낮추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동사입니다. 굉장히 굴욕적이고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시편 147편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려뜨리시는 도다. 하나님은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자들을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자들을 제일 미워하십니다. 그런 오만한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끌어내리시고 겸손한 자들을 높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말씀을 언제나 기억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시편 131편 1절에서 2절에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느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큰 일, 이거는 내 능력 밖의 일이다. 이건 내가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일이다. 그래서 그 내 능력 밖의 일들을 겸손하게 내려놓는 거. 아,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지 않은 일을 내가 하려고 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지혜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선을 내가 임의로 넘어버립니다. 그 선을 임으로 넘어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교만해지고 도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패망을 불러오게 돼 있고 결국은 수치와 모멸감을 당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젖을 땐 아기는 엄마의 품으로 만족하고 평온합니다. 젖을 떼지 못한 아기가 계속 엄마에게 젖을 달라고 떼를 쓰고 칭얼거리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간단한 겁니다.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십시오.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고, 내 그릇이 안 된다고, 하나님 그것을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아닙니다 하고 이렇게 내려놓으면 모든 게 고요해집니다. 평화로워집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되지 않은 사람들이 명예를, 권력을 탐합니다. 재앙입니다. 재앙.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리게 만들고 결국 그 자리에서 끌려 내려가게 되는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그저 성실히 묵묵히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어서 묵묵히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자들을 높여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다툼을 위하여 급히 나가지 말라. 너의 친구가 너를 부끄럽게 할 때 그것의 후에 내가 무엇을 행할지 알지 못하지 않도록 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는 송사를 할 때 취해야 될 지혜로운 행동을 교훈하고 있는데 다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8절에 리브라는 동사는 그냥 이렇게 치고받고 다투는 그 다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법정에서 논쟁을 하는 법정 용어입니다. 시비를 다투다, 죄가 있고 없고를 다투는 이 법정 용어란 말이죠. 따라서 본절에서의 다툼은 고소고발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게 될 때 성경은 말씀합니다. 급거히 나가서 다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급거히 마헤르라는 말인데 이것은 급하게 서두르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금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단 말이에요. 혹은 어떤 고소고발할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것을 너무 급하게, 성급하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급하고 경솔하게 충분히 고민하지 않은 채로 무조건 법으로 해결해. 네, 법으로.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행위는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따져보지 않고 가만히 따져보면 사실은 저쪽이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걸 수 있는데 이게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으로 따져보면 내가 잘못한 사람이 되는데 그냥 이것을 법적으로 해결했다가 스스로 낭패를 겪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욕을 보게 되는 욕을 보다 칼람이라는 말이야. 수치를 당하다, 부끄러워하다라는 말인데 되려 내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마음의 깊은 상처를 입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급하게 소송을 제기하다가 송사를 진행한 당사자로부터 결국 큰 부끄러움을, 수치를 입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패소를 하게 되고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난감한 어찌할 줄 알지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할 줄을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원문을 직역하면 내가 뭘 하겠느냐?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급하게 법정에서 어떤 시비를 가리려고 고소 고발을 했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도리어 내 편에서 욕을 보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잘못을 충분히 따져서 누가 피해자고 피의자인지 올바로 파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하다가 결국 그 재판에서 패배하게 되고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물질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불명예와 치욕을 당하는 일이 너에게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일들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그리고 승소를 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일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구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너는 너의 친구와 더불어 다툼을 다툴 때 너는 다른 자의 비밀을 폭로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웃과 다투거든 여기서 다투다라는 의미 위에서 얘기한 대로 리브 법정 용어 변론하다 논쟁하다 똑같은 용어입니다. 역시 법적인 다툼이 일어날 때를 의미하는데 법률적으로 치열한 논쟁을 할 때 아무리 격렬한 변론이 진행되는 중이라 할지라도 이 본건과 상관없는 예? 이 상대방의 은밀한 어떤 사적인 비밀을 누설해버리는 거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 본건만 가지고 시비를 가려야지 왜 갑자기 그 상대방의 약점을 어떤 은밀한 비밀을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까발리냐 이거죠. 송사와 직접적인 관계도 없는 치명적인 개인적인 약점이나 비밀을 누설하는 것 성도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과 법적인 분쟁이 생기게 되면 그 문제에 관해서만 옳고 그름만을 따져야 될 일이지 인격적으로 다른 부분 그 개인의 지극히 어떤 사적인 어떤 다른 부도덕함을 들추어서 누설하는 것은 절대로 합당하지 않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의 매스컴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사악함들을 보십시오. 어떤 공인이 어떤 위법한 행위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행위만 가지고 논해야 되는데 에? 매스컴이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은 아주 발가벗겨 버립니다. 모든 문제를 다 드러내가지고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완전히 그냥 매장을 시켜버리는 짓들을 매스컴들이 한단 말입니다. 네? 과거에도 보셨죠? 그 사람이 잘못한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을 샅샅이 다 뒤져가지고 없는 얘기까지 다 끄집어내서 아주 그냥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냥 인격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악랄하고 이게 사악한 짓입니까? 정치인들도 똑같아요. 세속적인 정치인 서로 공격할 때 그 잘못한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생활을 다 까발겨가지고 인격적으로 살인을 하는 짓들을 아주 대놓고 참 우리 아이들 보기에 부끄러운 짓들을 뭐 이제 하루 이틀도 아니지만 얼마나 저질들이냐 이거죠. 사회 지도층이 있는 사람들이 잘못한 부분만을 가지고 시비를 가리라는 겁니다. 그 일과 직접적으로 관련도 없는 모든 은밀한 일들까지 다 뒤져가지고 한 사람을 파탄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것 범죄행위라는 거예요. 범죄행위. 왜 이렇게 악하고 잔인한 짓들을 매스컴이 앞장서서 행하는 것일까요? 참 썩어 빠졌습니다. 세상의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썩어 빠졌어요. 참으로 도덕도 윤리도 다 실종되어 버린 약한 시대의 단면들을 우리가 보게 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했으면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의 가운데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사람이 사람을 대상으로 그렇게까지 악하게 굴지 말라는 거예요. 악하게. 너희의 최종 심판자는 하나님이니까 너희가 너희 같은 사람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악하게 잔인하게 악랄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잘못했으면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되지. 왜 사람을 더 이상 살 수 없도록까지 벼랑 끝으로 몰아갑니까? 그리고 결국은 자살을 하게 만들고 이런 짓들을 하잖아요. 뭐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느 누구든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킬 때 그가 다시 원래 살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사회 한 구성원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시는 얼굴을 들고 살지 못하도록 그냥 사람을 아주 짓밟아 버리는 거, 인격적으로 완전히 그 사람 매장시켜 버리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돌이켜 회개함으로 새롭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분쟁을 하게 되더라도 도리를 갖추는 게 바람직한 것이다. 바람직한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듣는 자가 너를 꾸짖지 않도록 그리고 너는 너의 악평이 돌아가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분쟁 가운데 상대의 사적인 은밀한 것까지 마구마구 들춰서 폭로를 하게 되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듣는 자들이 너를 꾸짖을 것이고 너에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람들은 그렇게 상대의 치명적인 사적인 비밀까지 다 폭로하면서 그를 사주로 내모는 언행을 일삼을 때, 자, 이것이 이제 듣는 사람들에 의해서 평가가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듣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 서로 법정으로 논쟁을 하고 있을 때 물론 방청객이 들을 수 있지만 그보다는 재판관이 이걸 다 듣고 있단 말입니다. 재판관이. 응? 그런데 재판관이 가만히 얘기를 듣는데 본권과 관련 없는 사적인 막 비밀을 폭로하는 말을 듣게 되면 재판관이 그 말을 듣다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강하게 그 사람을 꾸짖게 된다는 거예요. 여보시오, 왜 지금 이것과 관련 없는 얘기를 합니까? 재판관이. 자기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본 분쟁과 관련이 없는 이야기를 막 끄집어내서 막 폭로를 한단 말이죠. 누설을 하니까 이것을 듣고 있던 재판관이 꾸짖는 거예요. 입 닫으라고. 왜 당신은 지금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얘기를 하고 있냐. 흔히 이 법정에서 이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까? 검사들이 자기들의 유리한 논리를 세우기 위해서 피고인의 죄질이 나쁜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사건과 관련 없는 문제들까지 막 폭로하면서 이 사람이 충분히 이런 짓을 하고도 남을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몰아간단 말입니다. 그럼 변호인들이 이유 있습니다 하고 벌떡 일어나서 본권과 관련 없는 지금 예? 말을 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재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잖아요. 그럼 재판장이 기각을 시키든지 그 들어봐야 될 얘기 같으면 기각을 시키든지 그 말이 맞으면은 그만하라고 그 발언을 중지시키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잔인한 폭로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벌을 받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 이상의 피해를 주거나 아픔과 상처를 주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지혜로운 처신과 지켜야 될 선, 오늘의 잠언은 이 지혜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뜻대로 이런 실수를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 이를테면 어떤 정치 지도자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 어린 시절부터 해가지고 막 싹 다 뒤져가지고 이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까발겨버리잖아. 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궁극의 재판장이십니다. 그러니 너희들끼리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 터이니까. 이 모든 세상의 궁극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다 공의 가운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심판할 터이니까 잘한 사람에겐 상 주고 잘못한 사람에겐 벌을 주고 억울한 사람은 신원해 주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실 테니까 너희들끼리는 절대로 선을 넘지 말고 악랄하게 굴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실과 정직과 교양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듯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는 듯이 여기고 그냥 우리 힘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겠다는 모든 시비를 우리가 다 가리겠다는 이것은 신앙인의 태도와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서 항상 억울한 입장이에요. 저도 목사로 살면서 억울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멱살 잡고 싸워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억울하더라도 입을 다물고 우리가 지는 편을 택하고 하나님이 모든 걸 보셨으니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그분이 공의 가운데 공평하게 다루시고 높일 자를 높이고 낮출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끌어내리실 거라는 걸 믿고 이길 자와 패배할 자 모두 하나님이 정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리고 그것이 정도가 지나치게 되는 이런 모든 문제들 하나님 보실 때 절대로 옳지 않은 것이라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함을 잠언이 오늘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 아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다 함께 오늘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